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예언의 신을 좀 인용하면서 재림 교인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SOSTV.net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개신 교인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가 꼭 다시 상기해야 할 이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의롭게 되는 경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 부제는 예수님의 인성 문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비난하기 아주 쉬운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지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십니다. 실물교훈 31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음에 대한 장이 나오죠. 그렇죠?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는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들의 벗은 옷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자기들의 몸을 가리울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의롭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 속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단 하나의 의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잘못 출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오해가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칭의의 경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경험을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이해부터 잘못되는 그런 일이 허다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플랫폼이 무엇을 올려놓는 기초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그만큼 의로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소원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입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께 이 말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좀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이 경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의롭게 해주시는 그의 옷을 입어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어떤 은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갖는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아하, 참 흥미있는 얘기죠.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씌워 주실 분들로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칭은 무엇입니까? Imputed righteousness.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의이고 성원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시는데 imparted righteousness. 그러므로 의는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또 그 의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칭의의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되고 보존되어야 되죠.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화인 것을 잘 알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정의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동 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여기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인정하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인성을 쓰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순종을 우리의 계정에 그죠? 우리 어카운트에 그냥 넣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아, 그러므로 칭의의 경험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과 우리를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읽고 또한 설교도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뜯어볼 때 칭의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굴복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다시 말해서 칭의라는 것은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뜻은 예수의 마음을 의로운 동기와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니 이렇게 분명한데도 왜 교리적으로 재림교회에서 그렇게 이상한 저기 바벨론에서 들어온 반쪽짜리 값싼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칭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칭의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유지되는 것이 성화인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아직 버리지 아니한 죄의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덮어 씌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산상보원에 보면 의와 용서는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의와 용서는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있도록 용납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마음과 일치된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의 충동과 감화로 살게 되는 그 생애 자체가 바로 의의 두루마기 옷을 입는 것이라고 설명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핑계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쟁투 책 4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라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그런 소제목 가운데서 성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십니다. 대쟁투 468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에 빠져 있었던 오랜 기간 동안에 빠져 있고 무시당하던 주님의 계명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전도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앞으로 핍박해서 어떻게 죽임에 내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감옥 속에 넣어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늘었다고 말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 들어온 사람들, 진정한 굴복 경험이 없고 진정한 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채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고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 쏘이다라고 말하였다. 자, 이제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아, 성령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의의 원칙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고 새겨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이죠.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밑에 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 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범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참 두려운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주 앞에 굴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지상명령이요. 전 이거 믿습니다. 전 그렇게 하려고 매일 주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행동적으로, 여러분 그저 정로의 계단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죠. 아무리 신사가 겉으로 방정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설 때 깨끗하고 의로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설 때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성품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많은 재림교인들이시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걸 말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우리가 앞으로 심판받을 때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와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정지할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닙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전적인 주 앞에 굴복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머리를 주 앞에 땅에 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할 때. 그럼 어떤 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게 만족잖아요. 그러면 이마를 땅바닥에 대죠. 어떤 날 그것도 만족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날 엎드리죠. 쫙 엎드리고 제 모든 제 이 몸에 제 얼굴과 제 배와 다리와 발과 모든 것을 그저 칼빼처럼 땅에 완전히 댄 다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어떤 은혜가 우리 마음에 와서 채우는 그런 느낌을 느끼죠. 그렇죠? 여기 볼 때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이.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의의 경험과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가려법은 기별 1권 24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과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같이 잘 조화시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가끔 얘기하고 강의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가지고 무슨 우리가 교리 싸움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가지고 변론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인간의 인성을, 어떤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의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표준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 하는 것은 내 의의 경험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의 경험을 어떻게 결론 짓느냐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든 변론이 생기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 말이죠. 왜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따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론과 마지막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3000포로 빠져요. 그렇죠? 가래법은 기별 1권 2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인간이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당신의 겸비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 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금고리 사슬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제 메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과 다르고 아니면 죄짓기 이전에 죄 없는 본성으로 오셨다, 우리와 뭔가 좀 다른 분으로 묘사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품성을 얻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핑계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랬지만 나는 안 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경험에 대한 그 의의 경험이 우리의 품성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축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오는 족보를 쓴 것이고, 또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내려간 족보를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요셉과 아버지와 관계가 없었죠.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단의 족속이에요. 그렇죠? 족보예요. 요셉은 솔로몬 족보고 같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유다 지파로 태어나서 왕의 지파로 태어난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은 그 뭐예요? Flesh and blood, 살과 피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마리아가 그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많은 재림교인들이 인성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떤 면은 더 정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어머니의 유전 법칙을 따라서 받아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타락한 이후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 되지 않습니까? 왜요?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조선은 천주교의 신학의 조부인 어거스틴이 만든 것이니까 그 이후에 더 발전시킨 것이 요한 칼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원죄가 있으니까 정죄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는 본성으로 살짝 바꿔주셨다. 무엇입니까? Immaculate Conception, 무염시태설. 마리아를 죄 없는 본성으로 살짝 바꾼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 그렇게 만든 그 자체는 오히려 천주교인들이 정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 없는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이었다. 요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몸은 타락한 이후의 본성이고 예수의 마음은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몸과 마음을 다르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태어나실 때부터 이 거듭난 본성을 가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모본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 어머니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영어 성경의 말씀하기를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저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천사의 본성은 타락한 이후 본성입니까? 타락하기 전의 본성입니까? 타락하기 전의 본성이죠.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사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오셨다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알미라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난 방법과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저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펜시티, 죄를 저어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울어진 그런 본성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향은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타락한 이후에 연약해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해진 그런 본성과 그런 육신을 유전 법칙에 의해서 받고 태어나셨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는 죄를 저어본 우리와 같은 아주 강하게 기울어진 그런 죄의 경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부터 다시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오셨는가, 우리와 꼭 같은 본성 속에 오셨는가 다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이죠. 가랴법은 기별 1권 408페이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인성의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텔레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비디오 게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많이 배운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TV나 비디오 게임 같은 그런 흥미있는 연극이나 그런 눈을 현혹시키거나 그런 재미와 오락에 현혹시키는 그런 죄악들이 그 당시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죄의 원칙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비디오 게임은 그 당시 물론 없었죠. 그러나 비디오 게임 같은 그런 유혹을 주는 그런 죄의 문제가 오락들이 그 당시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가능치 않았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자격으로 인간을 위하여 싸움을 싸우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진실이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쟁취하신 승리는 우리 인간이 모본이신 주님을 모방하여야 하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어야 할 내 성품의 모본이신가 아닌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의롭게 우리를 옷을 씌워주시고 인정하고 간주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생애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 따라오라고 주신 모본의 생을 사신 것인가. 이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인성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49페이지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언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4천년 이후에.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 놓았다가 육체 속에 영혼을 집어넣어 준다고 믿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건 이원론이죠. 우리는 일원론을 믿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과 육체가 다르게 취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범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아무도 죄에 대해서 계명을 범하는 데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우리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시대소망 112페이지입니다.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다. 죄 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슨 본성이요?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타고 받고 태어나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는 아직 정죄받은 것이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교회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교들이 이상하게 바벨론의 그런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타락한 본성 자체가 죄인 줄 압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연약해진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유전 법칙에 의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지 왜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지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자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무슨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잘못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죄인다면 그 아이는 죄죄죠. 영어로 sinful 죄죄요. 그러나 정죄받은 죄인의 상태는 아니죠. 그 아이가 죄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죄받은 심판받을 죄인은 아직 아니죠. 왜 자기가 알고서 결정해서 선택해서 범죄한 적이 아직 없으니까. 자, 시대소망 11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탄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4천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뭘 취하셨어요? 아, 보세요. 체력, 연약해진 체력, 연약해진 정신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 어떻게 4천년 동안 퇴보된 도덕적 가치 다시 말해서 육신과 정신과 도덕적인 능력 이 세 부분을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몸과 혼과 영과 그 말이죠. 그렇죠? 이 세 부분에 전부 다 4천년 이후에 퇴보되어 있는 본성을 쓰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가 있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모든 죄 속에서 올라오는 경향의 충동이나 밖에서는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승리할 수가 있다.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렇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죠.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혹과 시험이 예수께서 당하신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심한 것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질 필요가 없다. 하나도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신 분인데 죄는 없으시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 Without sinning.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1914년판 Bible Reading for the Home, 가정을 위한 성경 읽기, 성경 연구, 다시 말해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리 문답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회 교리를 잘 성경적으로 설명한 두꺼운 책 있죠. 1914년도에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만들어서 발간한 그 책을 좀 보십시다. 이때는 화이프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때 재림교회 대총회가 어떻게 믿었는가는 것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그 책 Sinless Life, 죄 없는 생애라는 그 장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6번 질문. How fully did Christ share our common humanity?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충만하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성을 같이 취하셨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답을 보세요. 거기에 말이죠. 히브리 2장 17절에 그 말씀을 쓴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을 했어요. 노트입니다. In his humanity, Christ partook of our sinful fallen nature.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성 속에 우리의 죗되고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 근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If not,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또한 우리와 뭐 매사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 받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처럼 승리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 complete and perfect Savior man needs and must have to be saved.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완전하고 온전한 구세주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타락하고 죗된 본성을 가지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옛날에 1914년도에 재림교회 대청회 이해했어요. 지금 달라졌습니까? 그럼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오류고 그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현대 시대가 바뀐 것이지. 자, 보세요. The idea,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 That Christ was born of an immaculate or sinless mother. 죄성이 없는 죄의 오염이 없는 어머니에게서 났다든지, inherited no tendencies to sin.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Inherited no tendencies to sin.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유전적으로 받지 않았다든지, 중요한 얘기예요. And for this reason did not sin.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를 짓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하면 removes him from the realm of a fallen world.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상관없이 예수님을 제쳐놓는 것이 된다. 여러분, 1914년도에는 적어도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는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경향이 예수님의 인성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세주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로 기울어진 그 경향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에게 전해져 오는데 그 자체가 죄다?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And from the very place where help is needed. 지나갑시다. On his human side.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면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모든 자녀가 유전적으로 받는 본성을 받으셨고, 곧 무엇이다?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받으셨다. 그러나 신성의 면에 있어서는 his very conception, he was begotten and born of the Spirit. 신성의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분이었다.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퀄 동일하게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질의 같은 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and all this was done to place mankind on vintage ground and to demonstrate that in the same way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may gain like victories over sin in his own sinful flesh.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죄를 이기신 그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죄된 육체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책은 썼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Without this birth, there can be no victory over temptation and no salvation from sin.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중생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을 승리할 수도 없고 또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분명하죠?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 사권입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에 말씀했어요. It was in the order of God that Christ should take upon himself the form and nature of fallen man. 하나님의 그 질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에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형체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받는, 시험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Medical Ministry, 의료봉사, 의료봉사책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 The example he has left must be followed.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모범을 남겨주셨다. 그 말이죠. He took upon his sinless nature, our sinful nature.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 없는 본성 위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입으셨다. 그렇죠?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Youth instructor. 그, 이건 청년 지침서죠. 1899년 7월 20일자에 이러한 기록을 화이프님께서 하셨습니다. 유혹이 이제 저항, 저지된단 말입니다. When man is powerfully influenced to do a wrong action.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을 때 유혹은 어떻게 해요? 저지된다. And knowing that he can do it,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저지한단 말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with a firm hold upon divine power.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고 저지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의의 동기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This was the ordeal through which Christ passed.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고난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뭐예요? 그런 유혹을 강하게 느낄 때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증은 5권 177페이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받는지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ucker.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은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치료 봉사책 71페이지입니다. 인류의 맏형님 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까지 깊이 들어간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무엇 때문에? 예? 경험적으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시는 구세주와 중보자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신이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인성 문제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94페이지와 95페이지. 주께서 당하신 시험은 실제적인 유혹들이었으며 허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실제였습니다. 실제적인 유혹의 경험을 사시면서 한 번도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시거나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파워가 예수님 속에 항상 충만해 있었습니다. 교회 성경 주석 1권 1085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아담에 걸어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었다.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싸움에 돌입하실 것이었다.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 죄된 인성을 취하셨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원죄설이고 그것이 어거스틴과 요한 칼빈 얘기고 그것이 천주교회의 복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재림교인들이시여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말씀과 영감으로 돌아오십시오.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재림교회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 가려법은 기별 1권 256페이지입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호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인간을 에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하신 때문이었다. 우리의 약점을 당신 몸에 다 지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되고 타락한 인성을 4천년 타락한 이후 4천년 이후에 유전 법칙으로 그 육체를 그대로 본성을 받으시고 태어나신 것을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당신 육체에 같이 짊어지신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Review and Herald 1875년도 4월 1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t was as difficult for him to keep the level of humanity as it is for man to rise above the low level of their depraved natures.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이 위로 올라가기가 힘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타락된 그 인성을 그저 가지고 싸우시는 것이 이렇게 힘드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And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그러면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싸움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Christ was put to the closest test. 예수님의 이 인성이 말이죠. 경향이 연약해진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위비언 헤럴드 1875년도 4월 1일자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was put to the closest test. 가장 아주 밀접한 가까운 그런 시험에 당하셨는데 requiring the strength of all his faculties to resist the inclination. 여러분 inclination 뭐예요? 기울어진 경향이죠. inclination 기울어진 거예요. 어디로? 악으로 기울어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가장 밀접한 시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험이 가장 그, 저, 가까운 그 시험이 무엇인가? Requiring the strength of all his faculty. 그의 이 몸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자기의 그 faculty, 모든 기능들, 조직들 전부 다 가지고서 그 힘을 다 그 필요로 했는데, 못하기 위해서, to resist, 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inclination when in danger 위험에 빠졌을 때의 그 기울어진 inclination 경향들을 저지하려고 싸우는 일에 그의 전 힘을 다 할 필요가 있었다. To use his power to deliver himself from peril. 그 위험에서 당신 자신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유혹에서 어떻게 돌아서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의 인클라네이션, 기울어진 경향과 싸울 때 그의 온 힘을 다 발휘하여야 되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And triumph over the power of the prince of darkness. 이 어둠의 왕자의 파워를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최선과 자기 모든 기능과 모든 힘들을 전부 다 긁어모아서 이 그 파워와 싸워야 되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기울어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울어짐이. Satan showed his knowledge of the weak points of the human heart.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한 점들에 대한 그의 지식을 보여주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는 연구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원죄설이 뭐예요? 원죄설. 원죄설은 보십시다. 우리 간단하게 오리지널 sin? 이 원죄가 무엇이냐라는 글을 쓴 닥터 마크 매티슨. 마크 매티슨 박사의 글을 좀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참 정의를 잘했어요. What is original sin? 원죄가 무엇인가? Apparently, it is a corrupt moral nature received from our first human parents. 그것은 우리의 첫 지조인 아담과 해와에게서부터 받은 어떻게 해요? 이 부패한 도덕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One of the Latin church fathers who worked out this doctrine was Augustine of Hippo.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교리를 수립한, 교리를 만든 이 라틴 교회의 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히포의 어거스틴이다. 그는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다. According to Augustine, 어거스틴에 의하면 all of humankind existing in seminal form in Adam.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담의 그러니까 아담과 비슷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아담은 죄 없는 본성을 가졌다가 타락했죠.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죠. Participated in Adam's first sin in the garden. 참 재밌는 것은 이 원죄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지은 그 죄에 같이 참여하고,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해서 아담의 죄의 책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원죄입니다. 또 보세요. 아담은 완전한 거룩함의 상태에서 그가 타락했는데, 그리고 완전한 그 성결함과 영원 불멸함에서부터 타락했는데 어떤 상태로? 도덕적인 부패의 상태로 타락했다. And his free will became enslaved to his sinful nature. 그래서 그의 자유의 의지가 그의 죗된 본성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왜요? 죄를 안 질래야 안 줄 수 없고 의를 선택할 수 없는, 의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죄설이라고 이제 설명을 잘했어요. 또 보세요. All of Adam's descendants,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having sinned in Adam, 아담 안에서 함께 다 범죄해온 것이고 are born in a state of original sin. 그래서 이 원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Augustine은 그러므로 opposed the teaching of a contemporary named Pelagius that Adam's sin affected humankind only insofar as it was a bad example. 여러분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살던 그 당시의 사람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펠라기우스는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인생을 올바로 이해했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나쁜 모본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아담의 죄에 참여했거나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거스틴의 말에 반대했던 펠라기우스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의 죄책감을 이미 우리가 가진 채 태어난다. 그래서 fully deserving of God's punishment.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형벌을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다 받을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말이죠. 나중에 이 종교 개혁자 가운데 하나라면 요한 칼빈이 더 앞으로 전진시켰죠. 그래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칼빈은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When Adam broke God's covenant in the garden,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의 죄는 법적으로 그의 모든 후의 후손들에게 다 입혀진 것이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과 먹다가 이가 시다고 아들이시여요? 아닙니다. 그건 에스겔 18장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어거스틴의 이론과 함께 가르쳐주시는 것인데 인간은 그러므로 아담의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by heredity and by legal imputation 유전적으로 받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그 죄의 책임을 같이 받고 태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개인들은 그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죄는 육신적으로 조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또한 실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죄론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원죄설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이제 타락하기 이전으로 말하는 것은 원죄설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우리와 다르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조금이라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Charles Grandison Finney, 이 사람 말이죠. 1792년도 태어나서 1875년도 죽었는데 이 사람은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예요. 여기 보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이 피니는 말이죠. 미국에서 Second Great Awakening,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보면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 말이죠. 인간의 육체적인 타락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타락된 도덕적인 그런 본성은 아니었다. 아, 이제 쭉 좀 생략합시다. 그는 그 조상들이 지은 죄의 후손이 책임이 없다. 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정의는 그것은 도덕적인 율법을 범하는 죄다. 불법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는 잘못된 행동인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피니는 재림운동을 했던 목사 피니 목사는 Deny the doctrine of the original sin 원죄설의 교리를 그는 부인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재림운동 당시부터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그러므로 없으셨다. 실물교훈 311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 손을 붙잡고 신성의 능력과 인성의 부족함이 합칠 때 우리의 의지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활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자들이요? 예수께서 의로 오셨던 것처럼 의로운 자들. 오, 받은 빛이 적어서 적은 일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진이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같은 의로운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 손을 붙잡을 때 그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가 겨우 구원받기 위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고 알고 있는 빛은 그보다 훨씬 강하고 더 높은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채워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의의 동기와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런 반응 때문에 주님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악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범 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의의 표준과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의의 동기와 의의 능력과 우리에게 입혀주신 참된 의의 두루마기 때문에 우리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서 볼 때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여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로 보여줄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